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아베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기간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고 26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뉴욕 방문과 관련해 북한 문제 대응을 포함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며 3연임을 확정지은 화배 총리는 최근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한 중국 군기관에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의 조치는 관련 국제 규칙을 어겼고 미중 양국과 양국 군 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수항 대변인은 미국이 즉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 러시아제 무기 장비를 도입했다며 중국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와 책임자인 리상프 부장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장비발전부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과 외환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리상프 부장의 미국 비자 발급도 동결됩니다. 중국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러시아에서 수호위 35 전투기 10대와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이 21일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베트남 관영매체는 전 다이광 주석이 이날 오전 하노이에 있는 군중앙병원에서 병환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병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광 주석은 지난 19일까지 당회의에 참석하고 중국 대표단을 예방하는 등 공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정가에서는 올해 61세인 광 주석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 일당 집단지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외교와 국방을 담당합니다. 권력서열로는 당서기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975년 공안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광 주석은 2016년 4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고속열차가 23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고속철도는 모두 142km 구간으로 홍콩 웨스트 카오룽역에서 선전 푸텐역을 거쳐 광저우시까지 44개 정거장을 거칩니다. 특히 홍콩에서 푸텐역까지 26km 구간은 지하터널로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14분입니다. 홍콩 당국 관계자는 이번 고속철 개통으로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인적 경제 교류가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란 공군이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만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양 수송되는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훈련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도 참가하고 있으며 미국산 F-4, 프랑스 미라즈, 러시아 수호이 22 등 전투기와 헬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적들에게는 악의적 행동을 할 경우 신속하고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그리고 동맹국에게는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세부 나가시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농촌마을 가옥 수십 채를 덮쳐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노인과 어린이가 포함됐고 잔해 더미에 갇힌 일부 생존자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구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란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전자결제를 하는 방식을 말하죠. 자, 미국의 경우 지난해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4,5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경향은 유럽연합, EU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의 성인 인구 가운데 57%가 온라인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10년 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가장 유행한 나라는 영국으로 이용 인구가 80%가 넘었고 그 뒤를 스웨덴과 덴마크가 이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쇼핑 경험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였는데요. EU 회원국 국민들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의류와 스포츠용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빗방울이 간간이 떨어지는데요. 북한의 날씨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2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5도, 함흥은 14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Marcells가 부릅니다. 푸른 달을 보며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블루문 들어보시죠.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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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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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ding dong ding boom. Bom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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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 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기관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전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이 병원으로 사망했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고속철 개통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군 관련 기관을 제재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중국 장비 발전부와 그 책임자인 리 샹푸 부장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기관이 최근 러시아에서 무기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통합제재법을 위반했다고 그 제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자 중국 장비발전부가 어떤 기관인가요?
네, 인민해방군이 쓰는 무기와 장비 구매를 담당하고요.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핵심 기구입니다. 이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방위산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를 통해서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사들였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수호의 SU-35 전투기 10대 그리고 S-400 미사일 체계를 구매 계약한 걸 국무부가 문제 삼았습니다.
예, 자 제재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네, 다른 제재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장비 개발부는 미국에서 수출입 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관할하는 금융체계에서도 배제되고요. 미국인과 거래할 수 없도록 재무부의 특별 지정인 목록에도 추가되는데요. 리 부장은 여기에 더해서 비자 발급이 정지돼서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네. 자, 미 국무부가 제재 근거로 삼은 통합제재법,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가리킵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 이 세 나라에 대한 제재를 일괄 규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2016년 미국 대선 개입과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문에 이 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는데요. 미국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미국의 이번 조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제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을 심각히 위반한 거라면서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조치를 거둬들일 걸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손해를 보게 하려는 것이고 특정 국가의 방위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전화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국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 대상으로 중국 장비 발전부와 리샹푸 부장 외에 러시아 정보 분야 33개 개인과 단체도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와 무기를 거래한 나라가 중국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같은 나라도 러시아와 군사 거래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나라는 미국의 대테러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고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제재 대상이 된 건 미국과 무역 대치에 대한 압박 목적이 있는 걸로 해설했습니다. 또 터키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구매한 러시아 S-400 미사일 체계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최초로 러시아, 터키가 도입하기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 무기를 파는 당사자인 러시아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이미 체결한 계약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의 프란츠 클린트 셰비치 의원이 말했습니다. 소위 SU-35 전투기 10대 그리고 S-400 미사일 거래가 계획대로 진행될 걸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장비들은 중국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원에 듣고 계십니다. 이 베트남 국가주석이 별세했군요.
네, 쩐 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이 21일 오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쩐 주석은 국내외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심각한 질환으로 108 군사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베트남 중앙의료보건부가 발표했는데요. 베트남 의회는 다음 달에 쩐 주석 후임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심각한 질환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앓았던 겁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에 쩐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는데요.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에는 직접 만나는 등 외부 활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안색이 좋지 않은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별세한 쩐 주석 어떤 인물입니까?
네, 베트남의 2인자였습니다. 이 베트남은 중국이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선당체제, 그러니까 당을 우선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응우엔 푸종 서기장의 권력 서열 1위고요. 쩐 주석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했는데요. 지난 2016년 4월에 국가 주석으로 공식 선출돼서 61세였습니다. 하지만 임기는 2021년까지로 아직 절반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네, 자 미국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네, 쩐 주석 재임 중에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걸로 평가받습니다. 취임 직후인 2016년 5월에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40년 넘게 이어졌던 무기 금수를 해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쩐 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무기 금수 해제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예, 베트남 전쟁에서 맞서 싸웠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해 10월에 베트남 정부는 종전 후 처음 미국 군함이 기항하도록 허용했고요. 곧바로 미 해군 7함대의 미사일 구축함인 존 맥킨함이 베트남전 당시 미군 핵심 기지였던 깜라인만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이 평화봉사단의 베트남 파견도 결정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예, 관계의 발전 양상이 계속됐는데요.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서 쩐 주석과 120억 달러가 넘는 신규 교역 투자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산 미사일과 주요 무기 체계를 상당 규모 베트남에 판매하기로 한 걸로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베트남전의 전쟁 포로였던 존 맥케인 미 상원 의원이 별세했을 때는 당시 적국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우엔권 전 주미대사를 비롯해서 베트남의 주요 인사들이 추모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가까워지는 배경으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대내적으로는 이 베트남의 경제 개발 요구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가 큰데요. 베트남은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또 관광 문화 사업으로 외화 수입을 늘리는 등 두 갈래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쪽 모두에서 미국 투자가 상당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상당수 미국의 의류 소비재 업체들의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웬만한 기성복 옷깃을 들춰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 있는데요. 또 MGM을 비롯해서 미국계 호텔, 리조트가 베트남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거나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통상 마찰 때문에 중국에서 돌리던 생산 설비를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로 옮기려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함께 대응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전 주석은 올 2월 전화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특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곧장 핵 항공모함인 칼빈스함 전단을 베트남 중부 다낭항에 기항하게 했습니다. 베트남 통신은 양국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라고 그 의미를 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 베트남이 자주 거론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공산 국가이자 전쟁 상대였던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건 이 북한이 따라야 할 사례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개방과 개발을 지원해서 베트남처럼 만들자는 이른바 이 베트남 모델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고속철 개통 소식 살펴보죠.
네, 홍콩과 선전, 광저우를 잇는 광선강 고속열차가 23일 첫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일일 생활권이 형성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 등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광선강 고속철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홍콩 웨스트 카오릉역에서 선전 푸텐역을 거쳐서 광저우시까지 전장 142km, 44개의 정거장을 거치는데요. 선전과 광저우로 있는 고속철 구간은 이미 지난 2011년에 개통했고요. 이번에는 홍콩과 선전을 잇는 26km 이 고속철이 개통된 겁니다. 홍콩 통계국에 따르면 홍콩에서 선전을 오가는 사람 수가 하루 평균 6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자 고속철 개통으로 홍콩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은 이 고속철을 통해서 중국 본토와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기존 철도로는 2시간 걸리던 이 홍콩 선전 광저우 구간이 직행일 경우에 48분으로 단축되고요. 특히 홍콩에서 선전까지는 지하 구간으로 운행되는데요. 1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용객들은 또 별도의 출입국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게 됐는데요. 홍콩 당국은 이번 고속철 개통으로 중국과 홍콩 간의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고속철 개통을 우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홍콩 역내를 통과하는 고속철 구간에서도 중국 본토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홍콩 웨스트 카오릉역의 일부를 중국에 임대하고요. 중국인 직원들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의 기본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일국 양제 원칙을 위반한 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웨스트 카오릉역 앞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2047년까지 일국 양제 원칙을 보장받고 별도의 권리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법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홍콩 당국은 어떤 사람에게 범법 의혹이 있으면 영장 없이 최대 72시간 동안만 용의자를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법을 적용하면 최대 37일까지도 구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단순히 이런 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광둥성을 거대한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홍콩이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면서 홍콩의 중국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새 전략은 특히 공세적인 대처를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본 푸에르토리코 지역정부 책임자가 푸에르토리코의 정식 주 편입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식당 내 빨대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사이버 전략을 공개했군요.
이 새 전략은 모두 네 기둥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시민과 본토 그리고 미국 생활 방식의 보호, 두 번째는 미국 번영의 증진, 세 번째는 강함을 통한 평화 보전, 그리고 마지막이 미국의 영향력 증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이 네 항목이 이 사이버 전략이 추구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새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억제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번영과 높은 생산성을 줬다면서 미국의 성장 엔진인 사이버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볼튼 보좌관이 적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 적에 대한 공세적 대처가 20일에 나온 새 사이버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입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our adversaries know it and that publics know that our adversaries know it.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이버 공격에 맞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볼튼 보좌관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do a lot of things offensively, and I think our adversaries need to know that. Some of the things.
적들도 알겠지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전처럼 절대로 방어에만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이 공격 방법과 관련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해킹을 당하면 보복 해킹을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옛날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전임 정부는 사이버 공격 방어에 치중했던 모양이군요.
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지침이요. 사이버 공격을 하려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침을 없애서 군 당국이 사이버 공격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백악관 지금 밝혔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새 사이버 전략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구체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연방정부 전산망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강화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예, 최근 몇 년 새 정부 전산망이 해킹당한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걸로는 지난 2015년에 중국 해커가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OPM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전산망을 해킹해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전현직 연방공무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 전략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쁜 짓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 국가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이들을 제재하거나 외교적 압력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요주의 국가로 지목하는 나라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나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여기에 들어가죠. 볼튼 보좌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사이버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미국이 다양한 대처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새 전략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활동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집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고요. 그런가 하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죠. 오는 11월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부 세력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중간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부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 미국 중간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한다는 걸까요?
네, 선거관리 조직이나 정당 그리고 후보 전산망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낼 수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여론 분열전을 펼쳐서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이 사이버 보안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이 사이버 보안 조정관 직위를 없애서 이미 비판받았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말을 자주 해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또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이 연방회계감사원도 이 행정부의 사이버 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전략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만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본 지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해 줄 걸 다시 촉구했군요.
네, 리카르드 로세요 주지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고요. 또 미국 뉴스 방송과도 회견했습니다. 로세요 주지사가 이 편지와 방송 회견에서 허리케인 마리아와 관련된 상황을 근거로 들면서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허리케인 마리아와 주 편입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연방정부의 허리케인 대비, 구호, 복구 작업에서 푸에르토리코와 다른 미국 본토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런 현상이 푸에르토리코가 주승격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줬다고 로세요 주지사가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세요 주지사 말은 푸에르토리코가 차별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으로 미국 본토에서는 텍사스주가 그리고 본토 바깥에서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가 큰 피해를 봤는데 푸에르토리코가 이 텍사스보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세요 주지사는 방송 회견에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더 이상 2등 시민 취급을 받을 수는 없다면서 정식으로 주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네,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미국 안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죠?
아시다시피 미국령은 맞는데요. 정식 주는 아니고요. 본토에 있는 주정부처럼 이 지역에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네, 그럼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권은 없습니다.
예.
다만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 이른바 예비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마다 두 명씩 배정되는 연방 상원의원도 없고요. 반대로 연방 하원의원은 있는데
네.
이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 하원에서 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정식 주 편입에 대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 문제를 두고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97%가 찬성했습니다. 이게 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 된 뒤에 본토 편입 의사를 묻는 국민 투표로는 다섯 번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정부나 연방의회는 이 푸에르토리코의 정식 주 편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 전에 허리케인 마리아가 이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백악관이 20일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 1년간 구호 복구 작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허리케인으로 끊어졌던 전기와 상하수도 그리고 도로가 대부분 복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언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복구와 구호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20일 서명했는데요. 미국 주정부로는 처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주면서 자동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주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이 플라스틱 빨대가 규제 대상이 된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플라스틱 빨대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는데요. 오랜 기간 썩지 않아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플라스틱 빨대 약 630억 개가 사용된 걸로 추산됩니다.
네, 그럼 새 법으로 이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식당에서 일절 플라스틱 빨대를 볼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손님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은 조그만 안내로 앉아서 먹는 식당에만 적용되고요. 맥도날드같이 이른바 패스트푸드 식당은 제외됩니다. 식당이 이 법을 어기면 $300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법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너무 이 법 내용이 약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이 키즈밀이라고 식당에서 이 아이들한테 파는 음식에 물이나 우유를 기본 음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키즈미를 시키면 이제 청량음료는 못 마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청량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청량음료를 소다라고 하죠.
네, 자, 이 조처도 역시나 애들 건강을 위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소다가 소아비만이나 질병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아이들의 소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 음료로 물이나 우유를 준다는 겁니다.
네, 이 새 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단체 쪽에서는 충분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식당업계도 이 법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 외에도 이미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내 지역 정부로는 처음이었죠.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식당이나 식료품점, 커피 전문점 등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주방기구를 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Silo Green의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연인을 향해 이제 당신을 잊겠다고 노래하는 Forget You 들어보시죠. I'm like forget you and forget her too. Said if I was greater, I'd still be with her. No, wait, that's a wish. And although that's pain in my chest, I still wish you the best for the forge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동부 지역에 상륙해 큰 피해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도 허리케인 하비가 남부 텍사스 지역을 덮쳐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허리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이란 무엇인가?
허리케인은 북대서양과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발생합니다. 태양열이 극지방에서는 적고 적도 부근에서는 많아 열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도 부근 열이 극지방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이 바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따뜻한 바다 위에서만 생기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은 찬 바다나 수분 공급이 어려운 육지에 올라가면 세력을 잃고 없어지거나 온대성 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육지에 상륙해 큰 피해를 주는 열대성 저기압은 주로 6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깁니다.
열대성 저기압의 다른 이름들.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In the Philippines, Tembin has left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and killed over 200 people. The southern island of Mindanao was hardest hit.
북대서양과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은 허리케인,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한 것은 태풍 혹은 타이푼, 그리고 인도양이나 남태평양 호주 부근에서 생기는 열대성 저기압은 사이클론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유는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를 다르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은 폭풍의 신 또는 강한 바람을 뜻하는 스페인어 우라칸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았던 원주민인 타이노족이 날씨를 관장하던 신을 우라크라고 불렀던 것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위력.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1분간 측정한 속도의 평균값을 기초로 풍속을 정하고 속도별로 허리케인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합니다. 흔히 3등급 이상을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분류합니다. 3등급은 최대 풍속이 시속 208km로 잘 지어진 집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다음 4등급은 최대 풍속이 251km로 잘 지어진 집이 크게 부서지고 나무가 뽑히는 정도고 마지막으로 5등급은 최대 풍속이 시속 252km 이상으로 많은 건물이 부서지고 도로가 끊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4등급으로 출발했지만 육지에 닿을 땐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미국 본토에 상륙한 5등급 허리케인.
지난 1924년 이래 지금까지 발생한 5등급 허리케인은 모두 33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본토를 강타한 5등급 허리케인은 총 3개입니다. 먼저 지난 1935년 9월 2일 강력한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흔히 플로리다 키즈 허리케인 아니면 노동절 허리케인으로 불립니다. 당시 노동절 허리케인은 풍속이 약 30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했고 이 허리케인으로 무려 4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n her wake, she left at least 22 persons dead in Mississippi and in Louisiana. Those in two states and in Alabama have been left homeless on most of the Gulf Coast without electricity, gas, and even drinking water tonight.
1969년 8월, 허리케인 카밀이 미국 걸프만 연안에 상륙합니다. 시속 280km에 달하는 바람을 동반한 이 허리케인으로 당시 2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에 들어왔던 5등급 허리케인은 1992년 8월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앤드류였습니다. 당시 앤드류는 시속 265km에 달하는 바람을 몰고 왔고 65명이 사망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가 난 2017년.
지난 2017년은 허리케인이 가져온 피해가 무척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이해 8월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텍사스 지역에 상륙해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하비는 1,500mm에 달하는 비를 뿌려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500년 만에 처음 있는 홍수를 몰고 왔습니다. 이어 9월에는 허리케인 얼마가 카리브해를 초토화했습니다. 풍속이 거의 300km에 달한 얼마의 바람은 37시간이나 불었고 당시 5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달에는 다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허리케인으로 약 3,8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허리케인 대처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
2000년대 들어 허리케인 대처를 둘러싸고 미국 안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8월에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I'm speaking to you from the city of New Orleans. Nearly empty, still partly underwater, and waiting for life and hope to return.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였다며 복구와 구호 작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정부 대응이 너무 늦었고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 열악한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불만, 거기에 주된 피해 계층이었던 흑인 이재민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까지 불거져 부시 행정부가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허리케인을 둘러싼 논란은 2017년 9월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마리아 때도 재현됐습니다.
I think Puerto Rico was incredibly successful. Puerto Rico was actually our toughest one of all because it's an island, so you can't truck things onto it. Everything's by boat.
트럼프 대통령은 허리케인 마리아에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가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3천 명을 넘는 등 허리케인 대비 태세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일축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지방정부는 당초 사망자 수를 6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자 외부 기관과 협력해 다시 집계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망자 수를 3,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허리케인 마리아를 둘러싼 정부 대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일본인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씨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는 자사가 개발한 탐사선을 타고 달을 여행할 승객으로 일본인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씨가 결정됐다고 지난 9월 17일 밝혔습니다. 마에자와 씨는 오늘 2023년 4세대 팰콘 로켓에 실린 우주선을 타고 달로 향합니다. 역사상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달을 여행할 마에자와 유사쿠 씨는 올해 42살인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는 일본 유명 온라인 패션 사이트인 조조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에자와 씨는 자산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자 씨가 달 여행을 위해 SpaceX 측에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paceX사는 마이자 씨가 상당한 돈을 성금으로 냈고 그 돈은 우주선 개발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자 씨는 SpaceX사가 제공한 우주선을 타고 혼자 달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천한 예술가와 공연가 5명에서 8명 정도와 함께 우주선을 탑니다. 지금까지 달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은 모두 24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인들이었고 이 가운데 12명만 달 표면에 발을 디뎠습니다. 마이자 씨와 동료들은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달 궤도를 선회한 뒤 지구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허리케인 그리고 인간이 최초로 달 여행자가 될 일본인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미국 영웅 영화 보면 꼭 평화를 해치는 악당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Up to no good. Up to no good. Up to no good. Up to no good. No good. 안 좋은 이란 뜻이죠? Be up to no good. 나쁜 일을 꾸민다? 비밀스럽게 나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hose kids are always up to no good. 저 아이들은 항상 나쁜 일을 꾸며 That business is up to no good. 저 사업은 안 좋은 일을 벌이는 거야. My friend is up to no good hanging out with those people. 그들과 어울리는 건 내 친구에게 좋을 게 없어. They looked like they were up to no good.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ose kids are always up to no good. 저 아이들은 항상 나쁜 일을 꾸며. That business is up to no good. 저 사업은 안 좋은 일을 벌이는 거야. My friend is up to no good hanging out with those people. 그들과 어울리는 건 내 친구에게 좋을 게 없어. They looked like they were up to no good.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어. 오늘은 up to no goo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i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튼 존의 Benny and the Jets 공연 실황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삼권 분립은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 의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의 적용 및 해석, 모든 법적 분쟁을 다루는 사법부 간의 균형과 분리를 말합니다. 세 기관들 간의 권력 분배는 그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을 초월해 권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이 침해할 수 없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서로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의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예산과 세금을 심의하고 차용을 승인합니다. 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의회 60%가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조약을 비준하고 장관 등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합니다. 하원은 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 구성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해 연방정부 각료에 대해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연방정부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연방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것은 폭정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